주님 말씀 시편 34편 9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짜자 딸을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제 34편 1절부터 8절까지 앞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피처를 정하고 그곳으로 피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붙잡혀서 죽을 지경을 만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미친 척을 했고 그리고 간신히 도망쳐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 또 그들에게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 비슷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읽은 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후반부로 나오는데요.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권면을 보시면 성도와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요.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면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두 문제 대상이 나와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건 자녀들에게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 이 남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시편을 만들어 부르던 이 상황에서는 자녀가 없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왜 자녀라고 했을까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이미 자녀를 낳은 뒤에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과거에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다윗의 마음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꼭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성도와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지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가 나와요.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13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나오죠.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되고요.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은 상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다윗이 불순종적인 세상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 블레셋으로 가는 악한 일을 했죠.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늦게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친 척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나왔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두 가지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뒷부분에 죄져서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났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받고 건짐을 받는 것, 거기에다가 적용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면은 비록 늦었지만 네가 형벌 가운데 있지만 그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라도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때라도 비록 늦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먼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런 지경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본문에는 상세하게 안 나왔지만 배경이 된 사건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나름대로 고난 안 당해보고 자기 뜻대로 좀 편안하게 생명을 건져보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처음에 애시당초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견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더니 권면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애당초 처음부터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데는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이건 행동하는 것이건 늘 하나님 기준으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설령 죄 짓고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회개하고 은혜 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라도 해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누구든지 20편 읽고 묵상하면 그렇게 적용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 죄 짓지 말고 살자.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선택하지 말자.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블레셋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거나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령 죄 짓고 형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1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도 권면을 하잖아요. 자녀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너 죄 짓더라도 늦게라도 회개해라 이거를 기본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죄 짓지 말고 벌 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두 가지 모두 특별히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가면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반면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동하는 걸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의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응답하시고 악인들은 다 끊어내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나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나오는데 묘하게도 18절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보세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잘해 주세요. 사실은 원래 여기에 누구만 나와야 되냐면 의인만 나와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악인에게도 얼굴을 향한다고 했으니까 18절부터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에게 심판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18절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19절을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이 길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18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한 자는 누구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받는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처한 처지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형벌을 받은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믿음으로 안 살아서 이런 지경을 만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았을까? 왜 내가 이런 지경을 만났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뒤늦게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의인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의인은 어떠하냐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겠습니까?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인답게 살려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고난이 많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어려움을 덜 만나려고 손해를 좀 덜 보려고 고난을 좀 덜 당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의인으로 의인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근데 결국엔 죄짓고 블레셋에 간 다음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형벌을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려움 안 당하려고 블레셋에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백을 한다고요. 의인은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뒤늦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 고난을 당하는 의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주신다. 21절, 22절에 보면 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권면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배경이나 또 담고 있는 내용 자체에도 동일한 아주 명확한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성도는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기웃기웃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거 주저하지 않고 광야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설령 판단을 잘못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형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정말 충심으로 온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든 우리 모두가 다 1번이 아니면 2번 처음부터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하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던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의로운 길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삶을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1년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면 고난이 있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편한 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참으로 무엇이 세상적으로는 평안하고 안락한 길인지를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세상적인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부여잡고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어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